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10월 7일에 가자 지구에 있는 그 하마스에서 로켓 5천 발을 이제 이스라엘에 이제 공격해서 그래서 지금 전쟁 거의 준전쟁 상태로 엿새가 이제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통계를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쪽에 사망자가 1,300명, 부상자가 3,200명으로 이제 집계가 되고 또 팔레스타인 쪽에 사망자가 1,448명, 전체 부상자는 6,868명, 양쪽을 합치면은 사상자 규모가 지금 만 명을 넘어간 거의 뭐 전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일주일째 지금 이스라엘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자지구는 이제 완전히 봉쇄가 된 그런 상태고 조금 아까 오면서 뉴스를 들어보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자 지역에 사는 주민들 한 110만 명 정도 남쪽으로 이제 대피해야 된다 이렇게 대피 명령 내리고 유엔의 기관 이런 데 종사하는 모든 종사자들도 다 남쪽으로 일단은 옮겨야 된다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렸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대로 나가면은 가자 지구에 대한 지상전이 곧 벌어지지 않겠는가. 지금 상황이 지금 이렇습니다. 오늘은 가자지구, 서안지구, 하마스 그 다음에 왜 이스라엘에 이렇게 계속해서 테러가 지속이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성경과 그 다음에 역사를 통해서 쭉 이렇게 살펴보는 이런 교육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가자지구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가자지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미국 사람들 또 전 세계 사람들은 가자 스트립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자 스트립. 스트립이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길고 가느다란 이런 조각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자 지구가 이렇게 길고 가느다랗게 이렇게 이제 생겼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 영어로는 가자 지구라고 이제 가자 스트립이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요 그림에 이제 가서 보면 이따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1967년에 6.1 전쟁이 이제 일어나고 그래서 6일 동안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던 모든 나라들 다 완전히 제압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가서 보시면은 이 지중해가 있는데 이 지중해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스라엘 쪽에 가면 이제 이집트거든요. 지중해 내려가는 여기 꼬부라지는 요 부분 요 지역이 가자 지역인데 저 가자 스트립하고 그다음에 가서 보시면 이게 동그랗게 이렇게 돼 있는 이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저 위에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여기 사해까지 요르단강이 이제 흘러내려갑니다. 그 요르단강의 서쪽에 뚝을 쌓아놓은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해서 서안 지역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가자지구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지구는 지중해 연안에 딱 닿아 있는 이와 같은 그 지역입니다. 면적을 이제 가서 보면은 360제곱킬로미터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360. 여러분이 이 지도에 가서 보시면 사울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 당시에 저 이스라엘 땅 전체 이제 지도가 나오고 역시 이렇게 내려가면서 꺾어지는 저 지역 거기에 이제 가자라고 하는 게 옛날 이스라엘 그 지역에도 있었다는 걸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거를 이제 조금 확대를 한 게 저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오른쪽에 가서 보시면은 녹색으로 제가 이렇게 칠해 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길게 이렇게 쭉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테이크를 먹거나 이럴 때 스테이크도 그 스트립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이게 좁고 그 다음에 길게 돼 있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스트립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게 이제 가자 스트립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360제곱킬로미터 우리나라로 얘기하면은 세종시 면적 정도가 되고 서울이 605제곱킬로미터라고 이야기하니까 서울의 절반보다 조금 큰 이와 같은 그 규모의 지역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남북이라고 이제 뭐 얘기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생긴 이쪽으로 한 40km 그다음에 동서로 이렇게 돼 있는 부분 저 녹색 부분을 가서 보시면 밑 부분은 조금 좀 넓고 저 위로 가면 이렇게 조금 좁아지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9km 정도 이렇게 8, 9km 정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40 곱하기 8, 뭐 8.5 이렇게 이제 하면은 360제곱km 정도가 이제 나옵니다. 현재 2022년도 통계로 주민이 240만 명인데 지금은 유대인들이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다 팔레스타인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원주에 의지해서 이제 살고 있고, 실업률이 40% 정도나 되는 굉장히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그런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대중봉기가 이제 많이 일어나는데, 대중봉기는 우리가 영어로 인티파다 이렇게 얘기해, 인티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중봉기. 그래서 1987년에 결성된 급진 이슬람 무장정파 이름이 하마스예요. 그래서 그 하마스가 지금 이 가자 지구를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1967년에 말씀드린 대로 3차 중동전쟁 이후에 이스라엘이 이것을 이제 점령해서 이제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인티파다가 이제 1993년도에 이제 생기면서 자치지역,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이 됐는데,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이 있고 그 다음에 지중해 쪽에 이게 붙어있고 이렇게 이제 돼 있거든요. 이거 전체를 다 이렇게 둘러서 여기 있는 것처럼 장벽을 건설해놨습니다. 높이가 한 6m에서 8m. 여러분 군인이 서 있는 거 하고 이렇게 해서 보시면 이게 6, 7m 이렇게 정도 되겠구나 이런 거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봉쇄가 돼 있는 이와 같은 지역입니다. 자, 가자 이제 이야기하니까, 가자가 우리말 개역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가자지구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개역성경에는 가사로 되어 있습니다. 가사. 자, 그래서 성경에 가서 가자, G-A-Z-A 이 가자를 치면은 창세기 10장 19절부터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 26절까지 총 19번이 성경에 언급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18번 나오고 신약성경에는 사도행전 8장 26절에 이제 한 번 나오는 이와 같은 그 도시가 가자입니다. 가자. 아브라함 이전에 이미 존재하던 고대 도시예요. 여러분이 그림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저 위에 이제 지중해를 따라서 저 북쪽에서 이집트로 또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오고 가면서 무역을 하고 하다 보면 저 가자를 통과해야만 돼요. 이러다 보니까 가자가 교통의 이제 요충지입니다. 성경에 가서 찾아보면 창세기 이제 10장 19절에 나오고 그 이후에는 여호수아기, 가나안 땅을 정복하던 그 시절 여호수아기,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정복한 이후에 재판관들이 이제 치리하던 그 시절의 역사를 기록한 사사기에 이제 주로 나오고, 사사기 16장에 가서 보면 삼손 이야기가 나옵니다. 16장 1절에서 이제 3절, 저와 여러분이 이제 가서 보시면은 삼손이 가자라고 하는 그런 그 도시에 가서 창녀와 함께 이렇게 잠을 자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래 한밤중에 일어나서 가자라고 하는 그런 그 도시의 성벽에 붙어 있는 이 성문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어깨에 지고 저쪽 헤브론 땅으로 옮기는 그런 내용이 여기 사사기 16장 1절에서 이제 3절에 기록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사기 16장 4절부터 이제 끝까지 가서 보면 유명한 소렛 골짜기에 들릴라라고 하는 그런 여인하고 삼손이 애정 행각을 벌이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들릴라의 꾀에 빠져갖고 결국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제 잡혀가지고 눈이 다 빠졌어요. 눈이 다 빠지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삼손을 어디로 데려가냐? 가자로 데리고 갑니다. 가자. 그래서 가자에 가서 나중에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갖고 축제를 벌이고 할 때 이 두 기둥을 잡게 해달라고 해서 이 두 기둥을 붙잡고 이 두 기둥을 무너뜨려갖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이와 같은 그 도시의 이름이 가자입니다. 가자. 그 사실 미국 사람들 뭐 영어 성경 보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가자라고 하는 거 뭐 삼성과 이렇게 이 들릴라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이런 모든 것에 이제 배경이 되는 이런 도시가 가자이기 때문에 미국 사람, 영국 사람들에게는 어느 면에서 상당히 친근한 그런 도시입니다. 가자는 전통적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도시예요. 블레셋 사람들. 그래서 사무엘기 4항이 이제 시작이 되면 이제 사사 시대가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왕정 시대가 이제 이루어지려고 하는 그 시점에 이스라엘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벌입니다. 이렇게 될 때 여러분 아시는 엘리 제사장이 나오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나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제 패배해갖고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벳세메스로 보내는 이런 내용의 말씀들이 사무엘기 이제 상에 나오는데 거기 이제 가서 사무엘기상 6장 17절 가서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진노를 조금 더 누구로 튀기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범법 헌물로 금 종기 다섯 개를 가져다 바치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지도에 가서 보시면 저기 네모나게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에 저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저 부분이 저게 블레셋 사람들이 거하는 그러한 그 지역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거하는 지역. 그걸 지금 확대한 게 저 그림이고 거기 가서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다섯 귀족이 나오는데 하나가 아스돗, 그 다음이 가자, 그 다음에 아스글론, 가드, 그 다음에 에그론 이렇게 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주요 도시, 블레셋 사람들의 주요 다섯 귀족들의 도시 다섯 개가 나오는데 그 도시 중에 하나가 가드라고 하는 거를 가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절 지금부터 4천년 전에도 이미 이 가자가 존재했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가나안 정복할 때도 가자가 나오고 또 이스라엘 왕국을 세울 때도 이제 가자가 나오고 이렇게 가자라고 하는 그런 도시 지금 가자 스트립 그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여러분 가자 스트립이 저 블레셋 사람들이 거하던 바로 거기에요. 저렇게 생겼잖아요. 스트립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가자 스트립하고 거기 사는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유대인들이 전쟁을 한다 하면 그냥 옛날식으로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블레셋 사람들의 거주지가 바로 저 가자 스트립이에요. 지금 있는 가자 스트립.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현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그 전쟁 상황을 과거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여러분이 매칭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신약성경에 가서 보면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파하다가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다시 보여주시죠.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장 26절 가서 보면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을 향해 가되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였는데 그곳은 사막이다. 그러니까 저 지역이 사막이라는 거예요. 저 가자 저 지역이. 그래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빌립이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데 그 지역이 가자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 전쟁이 지금 발생을 했는데 대다수의 이제 한국 크리스찬들은 특별히 이제 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이렇게 이제 다니시는 분들은 이런 이스라엘 문제가 나오면은 상당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대다수 특별히 뭐 대교회 목사님들도 그렇고 지금 한마디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잠잠해요. 또 이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정보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소스가 신문 아니면 유튜브 이렇게 이제밖에 없는데 신문 유튜브는 거의가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무언가를 만들어서 내는 이런 정보들이에요.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세상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서 무언가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지난 100년 동안 개혁 성경 또 얼마 전에 이제 개정이 돼서 나온 개정 개혁 이런 데 나오는 주요 지명이 현실의 지명하고 너무 많이 달라요. 현실의 지명하고. 그러니까 애굽 여러분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다 이집트로 배우고 있는데 이걸 애굽이라고 하니까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애굽이 이집트인지 모르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바로가 파라오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 역시 대부분이에요.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게 지금 요르단강 이렇게 돼 있어서 요르단강 오른쪽에 있는 나라가 요르단이고 요르단강 서한 지역이 나오는데 이걸 또 요단강이라고 하니까 믿는 사람들도 거기 가서는 이게 요르단강인데 그걸 요단강 요단강 하니까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요르단인 걸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 지금 가자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사람 영국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이와 같은 그 도시명인데 이걸 가사로 이제 번역을 해놓으니까 성경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지금 가자라고 하는 이런 도시를. 그렇죠? 또 다니엘서 이런 데 가서 보면 바사라고 하는 데가 또 나옵니다. 바사. 이게 바사라고 하는 게 페르시아인데 페르시아를 바사로 이렇게 번역을 했으니 그 성경을 읽으면은 현실의 지명하고 너무 많이 다르니까 이게 진짜 역사로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 성경이 진짜 역사 책이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현실하고 너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이제 하나가 있고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문제가 이제 나오게 되면 대한민국의 대다수 교회는 이스라엘 대체 신학을 가르칩니다. 다시 말해 구약의 이스라엘이 지금 신약 시대에는 교회가 됐다. 이거는 천주교의 이스라엘 대체 신학에서 이제 나온 거예요. 이거를 칼빈이라든지 그 이후에 나온 프로테스탄트 이런 그 성도들이 그대로 이제 답습을 하면서 천주교를 그대로 따르다 보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이러다 보니까 1948년 5월에 저 중동 땅, 저 팔레스타인 땅에 세워진 저 이스라엘이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고 성경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런 이스라엘로 비춰지는 이런 현실 속에 지금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성도들에게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 교회 시대가 끝나고 7년 반란기가 끝나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예수님의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 밀레니얼 킹덤이 저 땅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천주교에서 교회가 곧 왕국이라고 이제 가르치셔서 그래서 무천년설을 이제 주장하는데 천주교에서 나온 장로교, 감리교 할 것 없이 대다수 프로테스탄트들이 다 무천년주의를 이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에서는 저 중동의 이스라엘 이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천년 왕국을 이제 형성하시면서 올리브산에 강림하신다는 저런 이야기, 이런 모든 게 그냥 허구로 들리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읽기는 읽어도 저게 문자 그대로 역사적으로 저 팔레스타인 땅에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너무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는 세상이 지나가고 있는 이런 모든 일들, 그 다음에 역사를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두고 교회는 교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이렇게 두고 이해를 해야 성경이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면서 저 중동 땅에 서 있는 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아들이죠. 아브라함의 후손, 바로 저 팔레스타인 땅을 영구히 상속받을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런 거를 이 성경을 영해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영해하게 되면 이런 거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면서 특별히 지금 이스라엘 사태 이런 걸 보면서 성경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시거든 로마서 오늘 집에 가셔서 아니면 집에 계시거든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한번 가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셨냐? 결코 그럴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의 밝은 미래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는 거에 대해서 심지어 신약성경의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자세히 설명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결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미국의 대다수는 침례교회입니다. 이 침례교회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가르쳐요. 문자 그대로 가르쳐요. 그래서 교회는 이스라엘이 아니다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뭐 유명하다거나 델라스 신학이라든지 바프룸스 신학이라든지 펜사콜라라든지 또 남침례 신학이라든지 어디 가도 다 100% 교회는 이스라엘이 아니다. 성경 그대로 가르치고 저 중동 땅에 있는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로 저 땅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래서 저 땅에 저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천년왕국을 천년 동안 이루신다고 하는 이와 같은 올바른 그런 신학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어디 있느냐, 천년이라고 하는 게 그냥 무한대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또 집에 가시거든 요한계시록 19, 20, 21, 21장을 있는 그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무한대의 천년을 이야기하는 건지 진짜 문자 그대로의 천년을 이야기하는 건지, 그래서 성경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보는 이와 같은 그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요 근래에 제가 이제 이스라엘 관련해서 영상들을 올리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봅니다. 또 천주교인들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댓글 남기고는 나 천주교인인데 아유 이제 정확하게 뭐가 돌아가는 걸 이제 알게 됐다 이런 댓글도 있고 이래요. 자, 그런데 거기 가서 보면 여전히 왜 세대주의를 이야기하느냐고 참 안타까운 사람들 많아요. 올바른 걸 가르쳐줘도 이게 세대주의, 사람들이 그 이름을 세대주의라고 부른 거지 그건 세대주의가 아니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문자 그대로의 성경을 읽는 그와 같은 해석 방법이에요. 있는 그대로 성경을 저와 여러분 읽어야 앞으로 이 땅에 이루어질 적그리스도의 세상, 7년 환란기, 그 다음에 환란전 휴거,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천년왕국, 그 다음에 천년왕국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 이런 모든 것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자지구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서한지구를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어요. 서한도 뭘 얘기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으니까, 미국 사람들은 웨스트뱅크 그러면 다 아는 거예요. 뭐 영어를 쓰는 사람은 그냥 웨스트뱅크 나오면 저거는 요르단 넘어가서 보시죠. 그림 가서 보여주시면, 가서 보시면 저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이 밑에 사해가 있고 제가 녹색으로 이렇게 강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이 강의 이름이 요단강이 아니라 요르단강이에요. 요르단강이고 요르단강 옆에 있는 나라가 이름이 요단이 아니라 요르단입니다. 요르단, 그 요르단에 서쪽에 이 강을 중심으로 해서 뚝을 쌓아놓은 이 지역을 웨스트 뱅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르단강 서쪽에 있는 뚝 지역을 미국 사람, 영국 사람들은 웨스트 뱅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많이 살고 또 유대인 정착촌도 이제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1967년에 3차 중동전쟁, 6.1 전쟁 이후에 이스라엘이 이것을 이제 점령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뭐 성지 순례를 간다 그래서 베들레헴을 방문하고 여리고를 방문하고 뭐 이렇게 되면 거기가 바로 저기 서한 지역의 서한, 요르단의 이 강의 이 서쪽에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구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 있던데, 그 다음에 지금 이슬람 사원이 있는 이런데, 여기를 우리가 보통 올드 예루살렘 그렇게 얘기해요. 구 예루살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서한지구는 면적이 얼마만큼 되냐, 5640제곱킬로미터인데 충청북도의 4분의 3, 제주도의 3배 정도 되는 그런 면적이고, 인구가 한 300만 명 정도 되고, 여기에는 유대인,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사람이 다 같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 아랍 사람이 한 230만, 유대인이 한 70만 정도 이렇게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저 지역이 서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이 야세르 아라파트라고 하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의장 아시죠? 그래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어느 면에서 이제 치리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지금은 그 피해로 팔레스타인 이 자치기구 이거 지금 없어지고 파타라고 하는 그러한 그 정당이 여기를 장악하고 있어요. 그 피해로는 없어지고 파타가 지금 여기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정착전을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베들레헴이나 이런 데 가서 보시면 그 다음 그림에 가서 보시면 여기 이렇게 성벽을 다 쌓아놨어요. 여기도 한 8m 정도 이렇게 성벽을 쌓아서 양쪽이 다 분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다 이제 기관총 들고 이렇게 서 있고 그 사이에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보고 다시 나오고, 이런 지역이 여기가 이제 서한 지역이에요. 웨스트 뱅크. 그래서 오늘 가자 스트립하고 그 다음에 웨스트 뱅크 이 두 군데가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 가자 지역에는 유대인이 한 명도 없고 그 다음에 여기 서안 지역에는 약 한 70만 명, 전체의 한 4분의 1 정도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고,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수를 늘려가고 있고, 이 두 지역은 이스라엘 본토하고 분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분리 장벽을 쌓아놓은 그런 데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하마스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하마스 이야기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마스는 팔레스타인 이슬람주의 정당으로 군벌로 이루어진 테러단체예요. 테러단체. 현재 가자지구를 실효 지배하고 있는 이런 단체다. 그러니까 서안지구는 아까 피에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거기서 나온 파타라고 하는 그런 당이 지배하고 있고, 이쪽에 있는 가자지구는 이 하마스가 지배를 하고 있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아람 말로는 이슬람 저항운동이다 이런 뜻이고, 유대인들의 말로는 폭력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마스라고 하는 말이 폭력이다. 그래서 1987년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압제에 반항해서 대대적인 봉기를 일으켰는데, 그거를 인티파다라고 이야기해요. 인티파다. 그 1차 인티파다가 1987년에 이제 일어났는데, 이집트에 무슬림 형제단이 있었어요. 거기에 팔레스타인 지부가 떨어져 나가서, 그래서 이 가자 지역에 만들어 놓은 정치 조직이 하마스다. 여러분, 뭐, 이스라엘 역사 가서 살펴보시면 금방 알겠지만, 지금까지 이스라엘하고 하마스가 여러 차례 무력 충돌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5,000발 로켓 이제 포 터뜨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상대로 지금 대규모 침공을 감행하면서 거의 지금 전쟁 상태가 지금 되고 있죠. 자, 많은 사람들이 뭐 유튜브 통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이번에 하마스가 왜 이렇게 도발했느냐, 여러 가지 이제 이유를 들어가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이제 대부분은 다 공통적인 거예요. 자, 얼마 전에 2020년 9월 15일에 그 당시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였습니다. 트럼프가 중동 평화 협상을 좀 해야 되겠다 이래갖고 아브라함 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스라엘하고 그 다음에 아랍 국가인 바레인하고 그 다음에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레이트하고 이렇게 해서 이 아브라함 협정을 이제 체결하고, 이 협정 체결 이후에 이제 1948년에 이제 건국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분쟁 등을 이유로 대립 관계에 있었던 걸프 지역의 여러 나라들,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그 다음에 카타르, 오만, 이런 나라들하고 72년 만에 이제 수교를 하게 됐습니다. 수교. 또 얼마 전에 이제 이스라엘하고 사우디아라비아하고 관계를 이제 정상화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해서 지금까지 이제 이란을 대적해서 이슬람권의 맹주 역할을 하던 사우디아라비아가 팔레스타인에 직접 간접적으로 경제적, 군사적 원조를 해왔어요. 아, 근데 지금 이스라엘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관계 정상화를 이제 하게 되면 팔레스타인은 지원받을 데가 없잖아요. 완전히 고립된 그런 상태에 이제 빠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이걸 막아야 될 이런 상황이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도 전쟁이 지금 뭐 일주일 전에 이제 발발하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이스라엘 관계 이거 하는 거 뭐 개선하는 게 좀 올스탑하고, 그 다음 그림 가서 보시면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유명한 빈 살만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뭐 네온 프로젝트니 뭐 이렇게 한다는 이 사람이 우리는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 뭐 지금 어쩔 수 없죠. 뭐 이스라엘을 지지한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이제 돼서 결국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지를 지금 팔레스타인이 다시 얻게 되는 이런 일이 이번 사태를 통해서 이제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신문에 가서 보면 이란이 하마스에 이제 뒷배경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뭐 어느 정도 사실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란은 전통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가 팔레스타인을 이제 지지하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을 그렇게 지지하지 않는 그런 쪽에 이제 주로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하마스는 지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이슬람도 이게 문제가 복잡해요. 가서 한번 그림을 한번 가서 보시면은 이슬람 인구가 굉장히 많은데, 이슬람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순위파가 있고 그 다음에 시아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녹색으로 돼 있는데, 녹색이 돼 있는데 이렇게 가서 보시면 길게 장화처럼 돼 있는 여기가 사우디 아라비아 반도, 여기 사우디 녹색으로 돼 있는 저 부분은 수니파예요. 전체 이슬람의 한 85에서 90% 정도 이제 차지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이집트, 그 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이런 데가 이제 이 수니파,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지원하는 무장단체가 있어요. 그 무장단체가 오늘 우리가 살펴본 하마스, 가자지구에 있는 하마스,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시리아 내전이 발생해서 IS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런 IS를 지원한 데가 이 이슬람의 수니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수니파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대결하고 있는 데가 이란이죠. 조금 살색으로, 살구색으로 돼 있는 저기가 이제 이란입니다. 이란. 이란이, 이란 쪽에 있는 게 이제 시아파인데 좀 강경한 데요. 이 강경파. 이쪽이 10에서 15% 정도 되는데, 이란, 이라크, 아제르바이잔 이런 나라들이 시아파에 속해 있고, 이 시아파에 속한 이슬람 국가들이 지금 지원하고 있는 무장단체가 국제적으로는 알카에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에선 탈레반, 그 다음에 지금 이 이스라엘하고 그 다음에 하마스하고 전쟁하려고 했더니 저 위에 레바논이 있어요. 이스라엘 바로 위에 레바논. 그 레바논에 이 헤즈볼라라고 하는 이런 또 테러 단체가 있습니다. 이 헤즈볼라를 이 시아파에서 역시 이제 지원하고 있고, 나이지리아에는 보코하람이라고 한 이런 테러 단체가 있어요. 이런 데를 이제 시아파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마스는 원래 사우디아라비아 이제 지원을 받는, 수니파의 지원을 받는 이런 테러 단체인데, 이번에 이제 이란까지 이제 같이 나서갖고, 그래서 하마스를 도와주고 있는 이런 상태다. 자, 그럼 하마스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극단적인 대립을 조장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아예 하마스라고 하는 이런, 뭐라 그럴까, 가자지구라고 하는 이게 영원히 사람들 뇌리 속에서 이제 없어질 상황이 된 거예요. 이런 이슬람 국가들 중에 좀 온건하던 나라가 이스라엘하고 같이 관계 개선하죠. 사우디아라비아 관계 개선하죠. 이렇게 되면 이 가자 지역에 사는 팔레스타인 여기 사람들이 여기서 벗어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극단적인 대립을 조장하고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팔레스타인들의 보복 심리를 이제 충족시켜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이런 전략으로 이제 하마스가 이번 전쟁을 일으킨 것이 아니냐. 아마 대다수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전쟁을 보면서 참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가 이제 느끼게 됩니다. 이번에 하마스가 심지어 아이들 목까지다, 아기들 뭐 100명 뭐 목도 다 뱉다 그러고, 하여튼 여자들도 막 죽이고, 지금 인질로 한 150명 잡아갔다 그러고, 참 너무 불쌍한 그런 일이 이제 생기고, 또 동시에 이스라엘이 지금 가자지구에 무차별 폭격을 가하니까 거기서도 아이들 죽고 여인들 죽고 굶어 죽고 정말 엄청나게 어려운 일들이 생기잖아요. 오늘 제가 5시 조금 넘어서 이제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서 이제 차를 타고 나오는데, 정문에서 경찰들이 많이 모여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신호등을 이제 받고 왼쪽으로 이제 해서 나갔더니 정문에서 여기 인하대학이나 여기 와 있는, 유학 와 있는, 이 아랍 계통의, 뭐, 이 아랍 계통의 학생들이 나와갖고 피켓 들고, 그러고서 엄청나게 데모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저기는 이스라엘이 문제지 아랍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고, 지금도 이렇게 데모를 하고 있고, 뭐 지금 하버드 대학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 세상에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참, 이 전쟁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인간의 죄 때문에 이제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성경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천년왕국의 때 저 이스라엘의 평화의 왕으로 오시기 전까지는 이 땅의 전쟁이 멈추지 않는다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서 어느 한쪽,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거예요. 어느 한쪽을 편들고 어느 쪽을 안 들고 이러기가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그렇지,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그냥 오늘 저희는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만 여러분과 함께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거 보시면서 가나안 땅 정복하러 들어갈 때 아이들까지도 다 죽이라고 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명령, 그거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그대로 수행하면서, 그래서 거기 땅에 있던 가나안 족속을 멸절하는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한 일이 지금 여기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다. 지금 이 땅에서도. 그 당시에도 가나안 사람도 많이 죽고 이스라엘 사람도 많이 죽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 죽고 또 똑같은 그 가자 그 블레셋 그 지역에서 저렇게 지금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일이 똑같은 지역에서 그대로 지금 재현이 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인간의 잣대로 이걸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고 나가시는 그런 잣대로 이걸 봐야지, 이런 그 인간의 어떤 그 심정, 뭐 연약하게 여기고 불쌍하게 여기고 이런 심정으로 이거를 대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이스라엘하고 이슬람, 이슬람인데 이제 특별히 지금 이스라엘 땅에, 저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계속해서 지금 분쟁이 일어나고 있고, 테러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지금까지 저 이스라엘이 1948년 건국한 이래 네 차례 대규모 중동 전쟁이 있었어요. 이번에 전쟁이 다시 발생하면 주변에 있는 국가들까지 해서 그러면 5차 중동 전쟁이 이제 발생하는 건데, 이 모든 거의 원인이 뭐냐, 한마디로 딱 얘기하라고 하면 종교예요. 종교. 지금 종교 때문에 이 아랍 사람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때문에 지금 이런 모든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난 몇십 년 동안 일어난 게 아니라 무려 4천년 동안, 지난 4천년 동안 저 땅에서 계속해서 이와 같은 종교 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지금 저 팔레스타인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저런 갈등 이런 걸 이제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성경의 예언대로 지금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 지금 하마스가 이런 도발을 하는 이런 배경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난 한 10개월 정도 이스라엘 지금 사법 파동이 지금 생겨갖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도 많은 균열이 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 많은 갈등이 고조되고 있으니까 하마스가 이번 기회에 한번 이스라엘 분열을 노려봐야 되겠다고 이러고선 지금 전쟁을 또 일으키는 그런 측면도 지금 있는 건데, 이 모든 게 이스라엘 사법개혁, 그 다음에 이번에 뭐 하마스를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그 지역을 완전히 이스라엘이 차지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서 어떤 급격한 이런 변화가 이제 생길 가능성도 있는데, 어떻게 일이 일어나든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이거는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유튜브를 듣고 뭐 이렇게 텔레비전 뭐 가서 논평을 듣고 그러면 신문 보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뭐 자기들 의견 뭐 떠들어대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그 사람들 떠들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다. 성경대로 될 겁니다.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이해가 없이 이스라엘 중동 문제를 이해하거나 설명하는 것은 아예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는데 그걸 나중에 생겨난 이런 일들을 가지고 문제를 풀겠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 땅 문제 때문에 이런 게 발생하고 있는데, 저 팔레스타인 땅, 저 땅이 누구의 건가, 좌파다 우파다 진보다 보수다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냥 성경대로 봐야 돼요. 성경대로 보면 저 땅은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이라고 누가 규정을 했냐? 하나님이 규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씨 이스라엘에게 저 땅을 영원토록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 내용을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시대까지 저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거를 영어 유튜브에 가서 보시면 History of Israel Palestine Conflict,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갈등의 역사라고 하는 저런 제목의 유튜브가 있는데, 저 유튜브 안에 그림을 잘 그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저 그림들 제가 이렇게 캡처를 해서 이 그림들과 함께 지금부터 4천년 전부터 저 땅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가를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림을 가서 보시면 여기 이제 BC 1700년이라고 나오는데 BC 1700년은 야곱의 때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한 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간 게 BC 2000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저기 이라크 있는데 거긴데를 지금 떠나갖고 그래서 쭉 거쳐갖고 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야곱. 그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꿔줘서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이 될 때 논의를 했어요. 나라 이름을 뭐라고 할 거냐.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해야 된다. 그 이스라엘이 야곱을 이야기하는 거다. 예, 그렇게 저와 여러분 이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영구히 불변하는 그런 언약을 맺습니다. 창세기 13장에 가서 보시면 아브라함이 롯하고 이제 갈라선 다음에 하나님께서 13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가나안 땅에 지금 아브라함이 거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롯은 저쪽에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이제 옮겨갔거든요. 내가 보는 온 땅을 내가 너와 네 씨에게 영원히 주리라.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 저기 녹색으로 되어 있는 저 땅 있잖아요. 저거 이제 가나안 땅. 나중엔 이스라엘 땅이라고 이제 불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한참 시간이 지나서 저 땅이 이제 팔레스타인이라고 이제 불리게 되는데, 저 땅을 너와 내 씨에게 영원히 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약속하신 이후에 창세기 15장 19절에서 2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신 이후에 저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에 그 경계가 어디인가를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서 여기 가서 보니까 19절에서 21절에 바로 그날에 주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부터 그 큰 강 곧 유프라테스 강까지 내 씨에게 줬다. 즉 겐족속과 그니스족속과 간몬족속과 헷족속과 브리스족속과 르바족속과 아모리족속과 가나안족속과 기르가스족속과 여부스족속의 땅. 예, 좁게는 저 녹색으로 돼 있고 조금 더 넓게는 저기 유프라테스까지 쭉 퍼져나가는 저 땅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영원 무궁토록 주신다. 이런 내용이 창세기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삭과도 갱신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고 한 이름을 받은 이 야곱하고도 이제 갱신을 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저 유대인들 저 히브리 사람들이 저 땅을 영원 무궁토록 소유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그런 이후에 이제 이 야곱이 70명과 함께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고 그다음에 이제 이집트 탈출 400년 이후에 이루어지고 그런 다음에 저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가나안 정복을 하고 그리고는 그리고 BC 1000년경에 이스라엘 왕국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이 이제 처음 세워지는 거예요. 세워지는 거예요. 초대 왕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고 그 다음에 가서 보시면 두 번째 왕으로 40년 통치한 이후에 두 번째 왕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요. 근데 다윗을 세울 때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다윗이 여기 저 녹색으로 돼 있는 땅에 저 위에 이제 갈릴리 바다 밑에 이제 사해 바다 그 바로 위에 거기에 작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도시 이름이 적혀 있어요. 여부스 족속에게서 예루살렘을 빼앗아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습니다. 다윗이 처음으로 이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고 다윗도 40년 통치합니다. 40년 통치가 끝난 다음에 누가 등장을 하냐면 솔로몬이 등장해요. 솔로몬. 그래서 솔로몬이 저 예루살렘 땅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 금으로 된 집을 만들어서 전 세상에서 사람이 만든 건축물 중에는 가장 아름다운 그런 건축물을 저 예루살렘에다 이제 짓게 되죠. 그래서 솔로몬도 이제 40년 동안 이제 통치를 하는데 자 가서 보시죠. 그다음에 가서 보시면 솔로몬의 이 아름다운 이와 같은 성전이 이제 건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저 예루살렘은 이 모리아 땅이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갔던 그 산이 그 모리아 산 바로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 그런 일,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그 다음에 성전, 그 다음에 유대인, 그 다음에 영원토록 아브라함의 씨가 저 땅을 차지하는 거,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뇌리에 이게 박혀 있는 거예요. 유전자를 통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자,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넘어가시면은 그러면 BC 이제 930년 경에 남왕국 그 다음에 북왕국으로 둘로 이제 갈리게 돼서 북왕국의 열지파, 남왕국의 이제 열지파, 북왕국의 열지파에는 므낫세하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이 두 지파로 이제 카운트가 돼서 여기 열 개 밑에는 유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베냐민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개의 이제 왕국이 이제 형성이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북왕국, 이 이스라엘은 BC 721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제 멸절이 되고 거기 있던 열지파는 다 끌려가고 이렇게 이제 돼서 온 세상에 이제 퍼지게 되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이 생겨나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남왕국 유다는 더 버티다가 BC 606년부터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공격을 받고 이렇게 해서 이제 포로로 되어 가다가 BC 536년까지 바빌론 포로 생활 70년 이제 겪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 이제 가서 보시면은 다섯 가지 세상 왕국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느부갓네살 이 바빌론 왕국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고레스의 페르시아 왕국이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고레스가 유대인들 다시 돌아가라고 명령해서 유대인들이 돌아가서 다시 도시를 짓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 왕국 이후에 알렉산더의 그리스 왕국이 이제 서게 되고 그리스 왕국이 이제 멸절한 이후에 로마가 이제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면서 로마가 드디어 BC 63년경에 저 팔레스타인 지역을 완전히 이제 점령을 하게 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을. 자, 그 다음 그림을 한번 가서 보시죠. 그래서 로마 제국이 저 팔레스타인 저 전체 이 지역을 이제 차지를 했는데 로마 제국이 골칫거려요, 이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이게 힘들게 하고,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니까, 저 땅 이름을 아예 바꿔봐야, 그 전까지 이스라엘 땅이었어요. 저 땅의 이름을 완전히 바꿔야 되겠다 해서, 로마 사람들이 저 땅을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팔레스타인. 유대인들하고의 관계를 끊기 위해서. 자, 그럼 저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런 말은 또 어디서 오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이 영어로는 필리스틴 이렇게 불러요. 우리는 지금 블레셋이라고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미국 사람들이 읽는 영어 성경에는 필리스틴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걸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다 이렇게 연관이 될 수 있도록 로마 사람들이 저 지역을 팔레스타인이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저 땅은 더 이상 가나안 땅이라 불리지 않고 세상 역사에서도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이제 불리게 이제 된 거죠. 자, 이런 가운데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BC 4년경에 이제 오시고 그리고 BC 30년경에 AD 30년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세요. 이렇게 되면서 온 세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전파돼 나가면서 여기 지중해 근처에 거의 모든 곳에 편만하게 이 그리스라든지 소아시아라든지 로마라든지 아프리카 이 북부라든지 저기 스페인까지 그 다음에 나중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영국에까지 이렇게 해서 전 유럽 전역으로 기독교가 전파가 되는 그런 내용 여러분 아실 거고 또 동시에 AD 70년에는 로마의 장군 타이투스가 예루살렘 정복하러 들어와서 그래서 한 100만 명의 사상자를 내면서 예루살렘 완전히 초토화시켜서 성전 다 부숴버리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더 이상 반역을 일으키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유대인들 다 내쫓죠. 다른 나라로 다 나가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생겨난 게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이제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되는 가운데 세상 역사 속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 이 동쪽으로 로마가 옮겨가고 콘스탄티노플이 이제 생기고 막 이런 가운데 AD 600년경이 되면서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관 이쪽 지역에 누가 등장을 해요? 무함마드라고 하는 이 이슬람의 이제 대원자가 이제 등장을 해서 610년경에 그래서 한 20년, 25년 지나서 636년이 되니까 이 중동 지역 여기뿐만 아니라 저기 왼쪽에 가면 저 스페인 저 녹색으로 돼 있잖아요. 저기 있는 지역까지 다 이제 완전히 이슬람이 세력을 확장해서 중동 지중해 스페인까지 차지하는 이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하고 그러면서 뭘 짓느냐 하면 넘겨보시죠. AD 691년부터 예루살렘의 두 번째 성전 솔로몬 성전 이후에 다시 이제 스룹바벨 성전 그걸 이제 헤롯이 이제 성전을 이제 다시 재건하고 한 그 터에다가 저 바위사원을 지어놓은 거예요. 바위사원을 691년부터 짓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바위사원이 저 자리에 이제 들어서게 됐는데 바로 이 바위섬 여기에서 무함마드가 승천을 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또 사람이 어떻게 승천을 합니까? 그렇죠. 이런 또 신화를 이제 만들어갖고 이슬람 사람들은 이 무함마드가 저기서 승천한 걸로 지금까지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저 예루살렘이 그 다음 그림 가서 보시면은 유대교의 중요한 성지고 또 기독교에도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가 저기 예루살렘에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처형당하고 예루살렘에서 승천하시고 또 예루살렘으로 나중에 오시고 그러니까 이 기독교에도 성지가 되고 또 600년 넘어가면서도 이슬람이 확장이 되는데 이슬람의 3대 성지 중에 하나가 또 예루살렘이 이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기독교, 그 다음에 유대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의 중심 도시가 이제 되기 시작한 거죠. 자, 이런 가운데 그때부터 그 전제 지역은 다 이슬람이 이제 장악을 하고 이런 가운데 11세기에 그 다음 그림 가서 보시면 여러분 아는 것처럼 십자군 전쟁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십자군 전쟁. 이 십자군 전쟁은 그 당시 이제 온 유럽이 천주교 세상이었어요. 천주교의 교황이 온 세상을 이제 다스리는데 이게 로마에서 다스려서는 말 그대로 폼이 안 생긴다는 거지. 안 쓴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기독교의 수장이면은 그래도 기독교 이거의 근본이 된 예루살렘 저걸 어떻게 하든지 탈환을 해서 저기에 가서 내가 다스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가운데 이게 성지순례 가거나 이런 사람들을 저 이슬람 사람들이 학대한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이러니까 십자군을 이제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기만 하면 그러면 죄가 다 용서가 되고 친척들의 죄가 용서가 되고 뭐 말 그대로 면죄부를 팔고 이렇게 해갖고 저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서 그래서 이슬람하고 싸우고 그리고 결국은 예루살렘을 탈환하기도 했어요. 탈환하기도 했어요. 근데 결국은 다시 이슬람이 이제 장악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와중에 유럽 사람들도 많이 죽고 또 아랍 사람들도 많이 죽고 그 다음 그림 이제 가서 보시면 이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또 중간에 껴서 희생 제물로 많이 죽습니다. 많이 죽어요. 자, 이렇게 되면서 계속해서 이제 이슬람이 그 지역을 이제 지키고 있는데 1299년에 이 오스만이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가 이제 탄생을 하고 그 오스만이라고 하는 게 점점 이 이슬람 세력이 이제 확장을 하면서 1453년에 동로마 제국의 수도, 유일하게 남아있는 동로마 제국, 그 수도 이름이 콘스탄티노플인데 이 콘스탄티노플을 점령을 해버렸어요. 이렇게 돼서 1453년에 로마 제국이 완전히 이 땅에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콘스탄티노플이 뭐로 바뀌었어요? 지금 이름이 이스탄불로 바뀐 거예요. 터키의 이스탄불. 그렇게 이제 되면서 동로마 제국이 멸망을 하고 그리고 오스만 제국 아니면은 영어 미국 사람들은 오토만 제국이라고 많이 이야기하고 우리나라에는 오스만 제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오스만 터키 뭐 오스만 투르크 요새는 또 튀르키에 이름 이상하게 바꿨더라고요. 막 이렇게 이제 돼갖고 이 오스만 제국 오토만 제국이 1517년부터 그 다음에 1917년까지 무려 400년 동안 저 빨갛게 된 저 온 지역을 오토만 제국이 다 다스리게 이제 된 겁니다. 자, 근데 이 오토만 제국 안에 뭐가 들어있냐. 그 다음 그림 가서 보시면 팔레스타인 조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저희가 다 완전히 이슬람 세력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슬람 계통의 사람들이 저 팔레스타인 땅에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시간이 점점 흘러가는 가운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890년대 이제 후반이 되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시온 운동, 시온주의 운동이 이제 발생을 해서 그래서 저 유대인들의 땅, 저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이게 드레피스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면서 그래서 저 땅으로 유대인들이 20세기 이제 넘어가면서부터 1905년, 10년 이렇게 가면서부터 유대인들이 저 땅으로 계속해서 이제 유럽이나 이런 데서 이주에 들어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1917년에 가서 보시면 그 다음 그림 보시죠. 1917년에 이제 1차 세계대전이 이제 종료가 되면서 이 오토만 제국이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이 오토만 제국이 지금의 뭐라고 해요? 터키로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의 터키, 튀르키예. 이름을 이상하게 바꿔 놔서 정말 발음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터키가 훨씬 좋은데 지금도 미국 사람들은 터키라고 발음하지 튀르키예라고 안 해요. 터키라고 지금도 그래요. 칠면조 터키하고 똑같은 그 터키입니다. 이게 자 터키. 자 그래서 1918년에 저 오토만 제국이 다스리던 저 넓은 땅에 저 넓은 땅을 크게 저 위에 이 녹색으로 되어 있는 건 프랑스가 통치하고 저 밑에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저 부분은 영국이 통치하고 이렇게 분할해서 통치하는 그런 구조가 이제 만들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년쯤 지나서 영국이 저 빨갛게 되어 있는 저 부분의 오른쪽 부분은 다 자치를 허락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그림 가서 보면 나머지 하나만 영국이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저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저 팔레스타인 땅 나머지 부분은 다 자치할 수 있도록 다 내버려 두고 저렇게 생긴 저 팔레스타인 저 땅만 이 영국이 우리가 통치하고 우리가 지배하겠다. 그리고 이거를 이스라엘에게 주겠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벨푸어 선언이라는 것이 1917년에 만들어지는데 다음 그림 가서 보시면은 1917년에 11월 2일에 영국의 외무부 장관 이름이 알서 벨푸어예요. 그래서 이 벨푸어가 유대인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갖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대인 국가를 건설해주겠다. 영국이 그걸 약속하겠다. 이게 벨푸어 선언이에요. 이 선언을 1917년에 이제 영국이 이제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나라가 세워질 걸 이제 기대하고 있는데 또 영국이 여기 팔레스타인 사람들 또 전쟁 도와달라고 이제 2차 세계대전 발발하고 이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도 나라를 세워주겠다 이런 약속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2차 세계대전이 계속 진행이 되고 이렇게 하니까 나라를 세울 수가 없잖아요. 지금 두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세울 수가 없으니까 이런 가운데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어요. 그래서 다음 그림 가서 보시면 1940년 이제 2차 세계대전 발발하고 아신 것처럼 전 유럽에서 6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는 홀로코스트가 이제 발생을 합니다. 홀로코스트가 유대인들의 말로 번제 헌물이란 뜻이에요. 우리 가서 보시면 번제 헌물 나오죠. 하나님께 불로 태워서 드리는 헌물이 홀로코스트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당한 고통이 불로 그 재물을 태울 때 그 뜨거웠던 그런 고통처럼 같은 거다 해서 이름이 홀로코스트예요. 이 홀로코스트로 600만 명이 죽고 이러니까 이 유럽에 사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동정심을 느낀 거예요. 이 사람들 그래도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여론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결국은 이 영국은 도저히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영국은 다 이제 발을 빼니까 그 다음 장에 이제 가서 보시면 1947년에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유엔이 중재안을 내놨어요. 중재안을. 이렇게 이제 해서 저 팔레스타인 지역을 크게 세등분한다. 세등분. 그래서 그림에 이제 가서 보시면은 그림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에는 유대인 국가를 건설하고 빨갛게 되어 있는 저 부분에는 팔레스타인 아랍 국가를 건설하고 그 다음에 저 빨갛게 되어 있는 거 가운데 들어있는 게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은 국제적인 이런 도시로 만들어서 어디에게도 속하지 않게 이렇게 하는 그러한 그 중재안을 유엔이 이 팔레스타인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내놓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유대인들이 좋습니다. 뭐 부족한 게 있지만 우린 저 안대로 저렇게 국가를 건설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노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저 중재안이 부결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계속해서 서로 간에 이제 이 싸움이 일어나고 테러가 발생하고 이런 가운데 그 다음에 가서 보시면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독립선언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저 소련 저쪽에 지금 북한이 이미 나라를 구성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만이라도 이 남한만이라도 당분간 그렇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워야 되겠다고 이승만 대통령이 정읍선언한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지금 이 땅 전체가 우리나라 땅은 아니지만 그렇죠 우리가 이대로 있을 수 없으니까 우리 독립선언을 해야 되겠다 해서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선언을 하니까 미국이 바로 그 다음 날 저 유대인 국가를 우리가 인정을 한다. 이렇게 해서 미국이 즉각적으로 유대인 국가를 이제 승인을 하죠. 승인을 했더니 그 옆에 있던 아랍 국가들이 바로 그 다음 날 전쟁을 일으켜요. 이게 제1차 이 중동 전쟁입니다. 가서 이제 보시죠. 저 왼쪽에는 이집트, 그 다음에 이스라엘 옆에는 요르단, 저 위에는 이라크, 시리아, 그 다음에 레바논, 이렇게 이 국가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갓 태어난 이스라엘을 잡아 죽이려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참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예,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이 신생아가 주변에 있던 이런 국가들을 다 물리치고 이겨요. 그래서 1949년도에 그 다음 그림 가서 보시면 영토를 분할하는 그러한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영토가 확정이 된 거예요. 이렇게 확정이 되면서 여러분, 여기 녹색으로 보이는 데가 저 이집트 땅입니다. 이집트. 저 여기 요 여긴데가 홍해 이쪽이고, 요쪽이 시내반도고, 시내반도 끝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올라간 거 있죠? 이렇게 보이는데, 그게 가자지구야. 그게 이집트에 속해 있는 거야. 거기 이집트가 가자지구는 통치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건 저건 이스라엘이 통치하고, 그 다음에 여기 살색으로 되어 있는 거 요르단이라고 써 있잖아요. 요르단이 요르단강 옆에 저 서안지구, 저 서안지구는 요르단이 통치하는 걸로 이렇게 영토가 1949년에 확정이 된 거예요. 1차 중동전쟁에 의해서. 자, 이런 상태로 이제 가다가 1967년에 이 6.1전쟁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67년에. 그래서 이집트, 그 다음에 요르단, 그리고 저 위에는 시리아가 전격적으로 이제 전쟁을 했는데, 아, 이스라엘이나 6일 만에 이 세 나라를 완전히 제압을 해버리죠. 그렇죠? 이렇게 제압을 하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 한번 가서 영토를 얼마를 빼앗았나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저 이스라엘이 저 이집트, 저 수에즈우나 저 옆에 있는 저 시내 광야, 이 시나이 반도 이거를 다 이스라엘이나 순식간에 다 제압을 해서 영토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또 어떻게 했어요? 저 요르단이 있는 요르단이 요르단강 왼쪽, 서쪽에 있는 저 서안지구, 저거 통치했는데 저거를 다 빼앗아 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집트에 속했던 저 가자지구도 이스라엘이 점령을 하고, 또 뭐가 있어요? 저 위에 시리아가 또 침공에 내려왔는데, 시리아가 소유하고 있던 골란고원. 골란고원도 이게 옛날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열두 지파 가운데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 다음에 이 므낫세 반 지파 이렇게 돼. 이 지파들은 요르단강 오른쪽에 살았잖아요. 그 오른쪽에 살는 거기가 골란고원이 있는, 골란고원. 거기 있는 데까지 다 빼앗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토가 옛날에 이스라엘 영토하고 똑같아진 거예요. 저 골란고원 빼앗고, 그렇죠. 이 서안지구 빼앗고, 이 가자까지 다 빼앗으니까 이게 전체가 이게 됐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시내반도를 다 빼앗았으니 땅이 얼마나 넓어진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땅이 저렇게 이제 넓어진 거예요. 저 6.1 전쟁을 통해서. 자, 이랬는데 결국 이제 평화협정을 맺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집트에 이렇게 땅을 돌려주죠. 이집트하고 이제 싸우지 않기로 하고 저 시내반도를 다 넘겨줍니다. 시내반도 넘겨줘요. 이렇게 이제 넘겨주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자지구, 여기 가자지구 거기하고 그 다음에 서안지구에 유대인들이 이제 들어가서 살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되면서 유대인 정착존이 저 지역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1972년에 가서 이제 보시면은 여러분 아시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이게 이제 이집트에서 저쪽에서 만들어졌다가 나중에 이제 레바논으로 쫓겨났다가 그냥 이스라엘을 계속 전쟁하고 뭐 하는데 뭐 이길 수가 없잖아요. 1971년에 그냥 이스라엘이 이 나라, 이 땅에 존재하는 걸 우리가 인정하겠다. 이런 조건 하에 여기 서안지구로 들어가서 서안지구를 통치하는 이와 같은 기구로 자리매김합니다. 피에로가 결국 항복을 하게 이제 된 거죠. 자, 이렇게 돼서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그 다음에 가서 보시면은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죠. 예,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이 서안지구하고 그 다음에 가자지구에 정착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시간이 이제 또 지났어요. 한 16년 이렇게 지난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데 1987년에 가서 이거 보시죠. 1차 인티파다라고 하는 게 일어난, 인티파다는 다른 거 없어요. 대중봉기가 일어난 거예요. 그냥 대규모 시위가 일어난 거예요. 인티파다가 일어난 거예요. 어디서 일어났냐? 가자지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서 보시면은 가자지구에서 여기 자발리아 캠프라고 하는 데서 이스라엘하고 그다음에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충돌해서 사고가 이제 발생했죠. 그래서 이게 인종 문제로 번지니까 그래서 그 다음 장에 합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제 합의를 했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데 여기 가자지구, 그다음에 여기 서안지구 이렇게 있는데 이 가자하고 서안지구를 셋으로 분리를 하자, 셋으로 나누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돼 있는 데는 팔레스타인 사람만 살고, 그 다음에 살색으로 돼 있는 데는 유대인들이 살고, 그 다음에 연한 고동색으로 돼 있는 이 부분은 둘이 다 같이 살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저 가자 지구는 완전히 팔레스타인 사람들만 사는 그런 데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게 된 겁니다. 이렇게 이게 1차 인티파다의 결과예요. 자, 또 시간이 이제 지납니다. 한 13년쯤 이제 지나서 2000년에 2차 인티파다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된다. 2차 인티파다. 자, 이거는 왜 발생을 했냐. 그 다음 장 가서 보시면 나중에 이스라엘 총리가 되는 이 샤론이라고 한 사람이 이 사람이 성전산을 방문한 거예요. 여기 가서 우리가 또 예배 좀 드려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기를 이제 방문하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냥 있지 않죠. 이거 우리 건데. 아, 이스라엘에 이렇게 유력한 정치인이 여길 들어가게 된다 하는 얘기는 결국 여기에 컨트롤 하겠다는 이런 뜻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해서, 그래서, 이 안티파다가, 인티파다가 이제 발생을 하니까, 그래서 그 다음 장에 가서 보면 또 다시 이제 합의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합의를 했냐. 가자 지역에서는 유대인들은 다 빠져나오기로. 그래서 2000년 이후에 저 가자 지역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한 명도 안 사는 거예요. 다 빠져나온 거예요. 그렇지만 서안 지역에는 계속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가 이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럼 하마스하고 갈등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그림. 하마스 갈등 가서 보시면은 말씀드린 대로 하마스는 가자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이슬람 테러 단체예요. 테러 단체. 그 다음 가서 보시죠. 계속해서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전쟁을 하고 테러를 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여기 밑은 이집트고 그 다음에 이쪽 북쪽 그 다음에 이쪽으로 내려오는 모든 건 다 지금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장벽을 세워버렸어요. 그럼 이쪽은 바다고 이 밑은 이집트고, 그렇죠, 이쪽은 다 장벽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고 모든 거 물자 전기 뭐 물 뭐 할 거 없이 다 이스라엘의 통제하에 들어가는 저런 상태가 지금 된 거예요. 저 동그랗게 지금 이렇게 쳐놓았잖아요. 자, 이런 가운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다음 장 가서 보시면 10년 또 지났습니다. 2018년에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됐을 때 아, 이 테라비브에 있던 이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이 그 당시에도 수도지만 좀 유명무실한 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대사관이라고 하는 게 가면은 진짜 수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저거를 이제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가서 보시면 이 트럼프가 직접 저 통곡의 벽에 가서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그렇죠, 가서 유대인들 위해서 뭐 기도도 하고 하는 유대인들 모자도 썼잖아요, 지금. 이런 일이 2018년도에 이제 발생을 하니까 또 대규모 팔레스타인 이와 같은 봉기가 이제 발생을 하고 계속해서 소요가 끊이지 않다가 드디어 일주일 전에 2023년 넘기시죠. 10월 7일에 하마스에서 5,000발 로켓 포 이제 쏘면서 지금 이제 전쟁이 지금 발발한 그런 상태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전까지 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서 일어난 그런 일들을 요약한 건데, 이스라엘 예루살렘 문제를 잠깐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예루살렘은 이름의 뜻이 평화의 도시예요. 약속의 땅의 으뜸 도시고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이 가장 거룩한 기억의 보고고 또 뭐예요? 이스라엘 성전을 지어야 될, 제3성전을 지어야 될 그 땅이 저 예루살렘인데, 1967년 이 6.1 전쟁 전까지는 저 땅이 요르단에 속해 있었어요. 요르단 사람들이 통치했단 말이에요. 근데 1967년에 6.1 전쟁을 통해서 저 구 예루살렘을 탈환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성전을 지을 수가 있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구 예루살렘, 이 그림을 가서 보시면 구 예루살렘 이제 이게 그림이 있는데 동서남북 이렇게 가서 보시면 저 동쪽으로 올리브산이 있어요. 동쪽으로 올리브산이 있고 그 다음에 저 북이라고 쓰는데 거기 가서 보면 이렇게 바위사원 보이죠? 아시죠? 바위사원 있고 그 바위사원 저 앞에 알 아크사 사원이라고도 이슬람 사원이 이렇게 길게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제 유대인들 가서 기도하는 장소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 통곡의 벽은 저 이슬람 사원인데 저기 이 하나의 귀퉁이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귀퉁이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저 예루살렘이 우리 땅이고 저기다 이제 성전을 지어야 되고 하는데 지금 전체를 다 이슬람이 관할하고 있잖아요. 관할에 지금 놓여 있잖아요. 자기들은 그 지역의 한 부분 저 서쪽에 있는 저 예루살렘 옛날에 성벽의 터라고 하는 거 여기에 가서 거기 가서 그냥 맨날 기도하고 있는 이게 안 되겠다는 거죠. 이런 이진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문제의 핵심은 누가 저 구 예루살렘을 영구히 차지하고 거기서 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거냐, 참신에게 예배를 드릴 거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냐, 알라가 참신이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냐, 아랍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냐, 이게 결정이 나는 데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래서 이스라엘은 당연히 예루살렘이 유대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께 희생 예물을 드렸던 곳 모리아산 거기다, 다윗의 도시가 있는 데가 거기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국기도 다윗의 별로 해서 그걸 갖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놓칠 수 없는 거예요. 저거 빼앗길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올해 1월인가 이스라엘 또 국방부 장관이 또 저기 몰래 저기를 방문했잖아요. 성전 산을. 그럼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기다 우리 예배 드려야 되겠다. 아니 이슬람 사람도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독교인들도 와서 예배 드리는데 왜 우리 유대인들만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느냐. 지금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에서 쫓겨나서 그 땅을 떠난 이후에 특히 이제 중세 지나가면서부터 1917년까지는 오스만 투르크, 오토만 제국이 거기 이제 뭐 치리하고 하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거기 가서 뭐 유목민이든 뭐든 거기 가서 이제 살았는데 그러니까 이거 우리 땅이다. 그렇죠. 이슬람 사람들의 도시가 되고 특히 예루살렘은 이슬람 사람들 수도가 돼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 현재 이스라엘과 아랍의 갈등은 구 예루살렘 그 시에다가 성전을 짓느냐 아니면 모슬렘 신전을 그대로 남겨두느냐 이게 가장 큰 관건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성전연구소에서 모든 거 다 마련해놓고 성전을 지금 지어야 되겠어. 제3성전을 지으려고 이제 하는 거고 왜 그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데가 저 모리아 산이고 저희가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데고 저 땅에다가 우리가 반드시 제3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다니엘서 가서 보시면 다니엘 그 서의 9장에 가서 보시면 적그리스도가 이제 등장을 하고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하고 70일의 그 예언 7년에 대한 이와 같은 그 이 화해 협정을 이제 맺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이스라엘 도와주다가 그리고 3년 반이 될 때 자기가 직접 그 안에 들어가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있는 것처럼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로부터 경배받으려고 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될 거고 예수님께서 이 7년 환란기 끝나고 저 예루살렘에서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에 거기서 승천하신 것처럼 위쪽으로 승천하신다고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예루살렘에서 천년 동안 평화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일의 이제 핵심인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영광의 왕 메시아가 거하시는 곳 모든 민족들이 예루살렘 와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린 그런 일 이런 일이 되면서 평화의 도시가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의 말씀드리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안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진행이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럼 우린 뭐를 해야 되느냐 뭐 자꾸 꿰맞추고 이럴 필요 없다는 거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저 이스라엘 사람 저 통곡의 벽에 가서 한 귀퉁이에요. 전체는 다 이슬람 사람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저러고 있는 거죠. 자 뭘 해야 되느냐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기도하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때 바로 누가 등장해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죠. 적그리스도. 그래서 이러한 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러한 그 WCC 종교 통합이니 천주교 뭐 종교 일치니 이런 거 배격하고 성경 말씀 그대로 믿는 그런 생활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그 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구원 받았나? 여러분, 저 이스라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는가, 내 가족이 구원받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그런 일이고, 저렇게 테러가 발생하고 이스라엘에 문제가 생기면 시편 122편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화평, 평화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은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 편에 서서, 성경적으로는 저 땅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이니까, 또 동시에 가능한 한 팔레스타인 사람들 많이 죽지 않고 이렇게 희생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 이제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동시에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은 이스라엘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뭐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우리가 공중으로 몸이 호련히 변화가 돼서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는 거, 저게 복된 소망이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소망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저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런 거 믿지, 휴거 같은 거 믿지 않는 뭐 이스라엘 대체신학 영예하는데 이런 데 다 버리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말씀에 뭐라 그러세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워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바라야 될 가장 큰 소망이다. 이런 거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